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사회도 변해야 되고 또 정치도 변해야 되고 교회도 변해야 되고 사람도 변해야 된다. 그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다 동감을 합니다. 그렇죠? 어느 나구나 다 동감을 하는데 하지만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린 변해야 된다. 교회도 변해야 되고 사람도 변해야 되고 정치도 변해야 되고 이 사회도 변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야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안정적으로 익숙하고 확실한 그 적응하며 살아왔던 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불안을 갖게 해요. 그렇잖아요. 불안해요. 그냥 익숙한 거, 확실한 거, 내가 지금까지 늘 해오던 대로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런 삶에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 하면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안 했던 거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이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회피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변화를 회피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변화를 시도하기를 원한다면 자주 산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자주 산책하는 거 생뚱맞죠? 왜 생뚱맞냐면요 여러분 이 자주 산책하는 게 왜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면 이 자꾸 이 자기 자신을 자꾸 낯선 상황에 이렇게 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낯선 상황에 두는 연습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안주보다는 변화를 모색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뭔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다짐도 하고 변화도 추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이 주는 의미가 그렇단 말이죠. 요즘 세계의 가장 큰 이슈는 변화예요.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도요 이런 인류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요 아무리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어도 그 변화의 흐름에 마치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이 감정에 휘감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더 본질적인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본질적인 영성.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영성을 갖고 날마다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추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이런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하는 게 뭐냐면 1%의 변화, 매일 1%의 변화를 하라.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되지 마라. 반드시 어제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의 수준이 오늘의 지식의 수준에 머물게 하지 마라.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라. 한 권이라도 읽고 하다못해 영어 단어라도 외워라.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라. 그래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와 똑같이 만들지 마라. 변하라. 계속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회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변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전제로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취하여 변화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제 과거의 내 죄인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변화하여서 새 사람 되는 것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꾸미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갖췄느냐, 외형을 잘 갖췄느냐, 이게 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변하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또 근심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껍지도 않아요. 얇아요. 얇아서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금방.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거 이 책의 다른 번역으로는 악마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악마의 편지.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도서관에 가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하나님에 관련된 책을 뽑게 되고,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막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은 이 궁금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악마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가서 밥 먹어.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마음속에 생각나던 하나님의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울려오는데, 그런데 다시 그 마음속에 악마가 또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해? 우선 식사부터 끝내.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식사를 다 끝내고 다시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려 할 때에, 이번에는 이 노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래, 충분히 할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면서,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아무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길을 떠나는 이 노신사 뒤에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될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악마의 속삭임에 의해서 넘어갔을 때, 지금 할 일이 아니야, 지금 그때가 아니야, 지금 너가 할 일 있잖아, 너가 밥 먹어야 되잖아, 밥을 마치고나 생각해,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거기에 꼬드김에 넘어가서 뒤에서는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싹 짓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 변화를 얘기합니다. 첫째 몸의 변화와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몸의 변화가 곧 마음의 변화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몸의 변화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몸의 용도의 변화예요. 몸의 용도의 변화.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중간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몸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몸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와요. 여러분, 몸매 좋은 멋진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굶어야 합니다. 일단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먹을 거 시컷 먹고는 안 됩니다. 일단 굶어야 돼요. 아니면 먹는 양부터 확 줄여야 돼요. 그래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근력 운동을 해야죠. 예, 아주 끊임없이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야 그래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먹는 거를 굶는다는 건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소위 성장통이라는 걸 느껴요. 그렇죠? 성장통이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성장을 해요.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몸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몸의 용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자, 여기서 포인트, 제물. 여러분,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희생입니다. 제물은 죽음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희생을 전제로 하고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드리라. 무엇을요? 너희 몸을 얘기해요. 너희 몸을.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몸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가리켜 통칭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몸은 단순히 우리의 몸, 육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뭐래요? 영적 예배니라. 그렇지만 솔직히 변화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보단 근심을 드렸고 슬픔을 드렸고 실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기보다는 오로지 나의 기쁨만을 위해 내 몸을 사용했습니다. 영적 예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세상적 기쁨만을 위해 나를 치장하고 나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몸의 용도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용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셨습니까?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변질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의 변화. 2절 전반전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몸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물은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물은 고통이고 제물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없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없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희생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희생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듯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희생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 살고 계셨던 교민들, 그분들을 우리 한국에 아산과 진천 지역에 수용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세게 저항을 합니다. 농성을 합니다. 아산, 진천의 격리 수용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여기저기 현수막을 붙이고 여기저기 농성을 합니다. 충분히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이분들의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그분들을 수용하겠다고 할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분명히 무서운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막상 교민 367명을 태운 전세계가 한국에 들어오는 당일이 되자 이분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산 진천의 격리 수용 절사 반대를 외치던 현수막이 내려지고 사뭇 다른 분위기의 현수막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힘내세요. 아산 시민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히 지내시고 건강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품자, 다 같은 국민인데 결국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한 형제님들, 생거 진천에서 편히 쉬어 가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중심으로 우리가 아산이다라고 하는 손글씨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 아산에서 편히 쉬었다 무사히 돌아가시길 빕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아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산 시민도 우한 교민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저항하고 농성하고 반대했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기꺼이 더 어렵고 정말 오갈 데 없이 그렇게 힘든 우리 교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품어주자고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희생제물이 되어주겠다고 결정해준 저는 아산 진천 시민들을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산 진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분들을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 관련된 동영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쏟아집니다. 지금 너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겠다. 우리가 품겠다.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이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와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의 기준과 흐름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적이고 멋져 보일지라도 본받지 말라. 누군가가 교회를 정의하기를 주생주사 무타협 공동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생주사 무타협 공동체. 교회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한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너무도 명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릭 조이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람의 제도나 정부나 행위를 변화시킨다.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바로 정부나 또 제도나 행위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느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은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가난도 마음의 가난은 심각하고 질병도 마음의 질병은 치명적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나타난 모든 결과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열왕기상 8장 58절 전반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된다? 하나님께 둬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정의하여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는지에 마음의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선악의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나쁜지 악한 것인지 선악의 감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방탕하게 되죠.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방탕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우리는 다시 모든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마음의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마음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기뻐하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육신에 있는 자들, 즉 육에 빼앗긴 자들이라는 게요. 육에 빼앗긴 자들, 즉 육체의 욕망, 육체의 자랑,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게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여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요. 아, 그럼 믿음의 삶은 뭐냐라고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에 마음의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마음의 관심을 두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막 늘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진천의 아산 지역에 또 수용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의 제목이 막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점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많아지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평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주세요. 감사가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확해요. 분명해요. 너무도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내가 기도의 제목이 늘어가고 있는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무서울 만큼 대단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대단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겪는 힘든 것과는 차이가 달라요.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어지면 척척척척 되면 괜찮은데 혹시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엄청난 힘든 그 압박감을 느낍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치밀하지도 않으면서 저 자신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실력도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저 자신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듦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일 잘한다는 평가, 아, 서 목사님은 대단하다는 평가, 아, 서 목사님은 확실하다는 이 평가에 목마름을 느끼면서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여 살고 있는 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더욱더 안타까움이 있죠. 그만큼 부족하고 그만큼 모자라고 어리석은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는 우린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린 그제서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아니, 그 변화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명령 앞에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 순종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변화를 사모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전체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의 결함들이 치유되고 그릇된 습관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각각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을 둠으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속에서도 마음으로 소용돌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열정과 천둥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